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16개 교회의 각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관련된 많은 사역과 또 각 나라와 각들에게 사역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 지역 나라에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이 진행되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가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과 또 각 교회에서의 현장 건임과 또 피니셔 스쿨 중심으로 한 또 여름에 있는 일들과 또 광명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1장이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시도할 수 없다. 그들은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거나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고요. 4장에 와서는 그들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람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거의 아브람과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4장 전체가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볼 말씀은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아브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불쑥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절을 좀 곰곰이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가가 그냥 뭐 보수죠, 보수. 일한 만큼 주는 거니까. 지금은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9천 얼마인가요? 8천 얼마인가요? 그 일한 만큼 주는 것은 보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를 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면서, 믿음,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구원, 다른 말로, 바울의 말로는 의롭게 하심, 칭의. 그 의롭게 하심은 사람이 그 일한 대가로 준 게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일을 아니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을 또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그 7절 말씀 보니까 좀 내려와서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보겠다는 말씀, 특별히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더 어떤 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람도 사실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언약을 그가 잡고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저께 잠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딸을 봤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만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진 명백하게 선명하게 보진 못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수양의 사건을 통해서 후손 그 언약을 통해서 뭘 봤냐? 메시아를 바라봤음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거 보면 빨갛게 되세요. 그 예수님 말씀을 빨갛게 한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가끔 이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갛게 표시했고, 일반적인 말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보통 사복음서에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믿었다라고 예수님의 증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의리 여기셨다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대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가 받는 대가는 사실은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을 거기에 빗대서 4장에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좀 우리 그 바울이 쓴 글들이 그냥 쉬운 글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계속 하나님의 계시에서 써내라는 글들이기 때문에 글들을 읽으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절과 절 사이에 흐르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셔야 사실상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는 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6절이었나요? 3장 26절 말씀 보면은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가 일한 것이 없는 자의 그 상태예요. 죄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상태가 일한 것이 없는 자의 상태. 사실은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사망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일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얻어낼 만큼 어떤 행위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실제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이후에 손톱만큼이라도 수학적으로 가능한 가능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있는 동물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코에 붙은 파리 하나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개미가 와서 눈을 물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코에 있는 실 오락이 요 하나도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있으니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는 지금 그럴 의미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불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얘기는 좀 심각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죽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우리가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 이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어제 제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데 이틀 한 번씩 물을 보충 이렇게 해줘요. 지금 어항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고민이에요. 이거를 너무 많아져갖고 스스로 자연 폐사를 해야 돼. 이제 큰 애들이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새끼들이겠죠. 걔들이 그걸 뜯어먹어요. 애미가 죽으면 그걸 뜯어먹어요. 물고기들이. 근데 뜯어먹는 거를 말리지를 못해. 왜?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천만년을 노력해도 천만년을 수행해도 경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실제 죽어있다는 얘기는, 일한 것이 없다는 그 얘기는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백만 년 기다려보면은 언젠가 일을 하겠지. 아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상태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깊이 묵상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하지 않은 자와 4절 말씀, 5절 말씀, 불경건한 자가 사실은 같은 모습이다. 사실 의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바울의 시각으로는 의롭다 됐다 칭이라고 말씀을 계속 로마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엔 의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의인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후에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보세요. 미리 그 어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가요? 미리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예.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야. 그들이 의로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준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그들은 당연히 의로운 쪽으로 살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음을 의롭다는 그 의미를 곰곰이 좀 계속 좀 묵상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죄를 사면해 주신 것이지 그에게 있는 어떤 죄책, 죄가를 다 묻고 죄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살 역할을 다 하게 사회봉사를 시키고 감옥생활을 충분히 10년을 때렸는데 10년을 살게 한 다음에 사면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 죄인 상태인데 법적으로 사면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면, 법적으로 특사, 특별하게 사면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내가 이 감옥에 왜 들어와 있는지도 내가 잘 알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바라서 아 내가 뭔가가 죄 바른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해결한 것은 아니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죄 없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죄 자체를 본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은혜를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 졌던 그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하거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지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몰입하고 있고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에서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따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만큼 십자가 부활 사건이 크게 다가온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가 한 공로가 아니지만 네 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야 네 거 해. 그렇죠? 속전집을 뭡니까?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예를 들면 돈을 빚졌다면 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청구하지 않으시고 청구서를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불한 내용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예수님이 물가에다 땅으로 올라갈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그래요. 그런 표현이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를 지고 갈래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에겐 보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 죄를 지으려고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얼떨결에 온 게 아니고 그 죄를 구원의 길을 실제 내시려고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가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 4장에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6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희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동물을 드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죽은 그 사람들이 죽거나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작 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그 대속죄일 날을 기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동물의 피를 쏟아붓고 나왔을 때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고 본인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그 죽음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한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동참한 기억이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다가 함께 올라가서 못박김을 당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동참한 게 아니야. 그 개인의 죽음이지.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 같은 거야.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 자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분을.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합해졌다고 여기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라고 말할 로마서 측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 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좀 찬송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음향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로마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본인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 믿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12강, 27강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만 바울의 시각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편으로도 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시각에 의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은혜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싸움을 더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이 더 짙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노력이 믿은 이후에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을 더 온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99.9%가 주어진 게 아니라 100%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바울의 시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맞다면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더 진전하거나 구원을 더 확장하거나 구원을 더 완성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까딱하면 방종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구원은 그 정도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지금 로마서를 두 번 강단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읽으면서 봤던 부분보다 그때는 순서에서 계속 이렇게 봤지만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느 한두 구절에 대해서 계속 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이 큰 것이구나. 구원이 큰 것이라고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더불어 해보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은 이후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뭐 엄청 애를 쓰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우리가 뭐 회개,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은혜 과정이 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구원론을 배울 때 뭐 회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근데 회개도 회개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력화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안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거. 그냥 지적인 동의도 가능하잖아요. 뭐 모세 오경이 어디에 있고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고 홍해가 어느 사건에 있고 오병이 어느 사건에 있다고 이걸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상관없는 시간에 동의할 수 없는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분위기도 모르는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것에 믿어지는 자체가 아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란 말이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신학교에서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좀 배웠어요. 그 믿음 가지고 거의 뭐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계시란 말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중남미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한문 성경 보면은 계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문 성경 가지고 있어요. 계시란 말이 많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계시란 말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계시란 말을 풀어놨기 때문에 말 자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사건 계시예요. 그 리빌이라는 계시 자체가 성경에 적지 않은 단어 수가. 근데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계시란 말을 사실상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건 계시라고 쓰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쓰는 말이 더 많아요. 또 한국교회 상황상 계시란 말을 잘 쓸 수가 없었어요. 저도 조명이라는 얘기를 더 좋아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조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자체를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때 있는 그 십자가 사건에 나와 관련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과 우리가 얼마나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고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엄청 많은 공헌을 세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그 사건인 그 딴 나라 분이 나랑 직접 예수님과 딱 만났으면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왜? 한글 안 쓰시니까. 딱 만나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한국어로 됐으면 어떻게 말을 했을 거예요? 끝번에 지금 벌써 두 번을 하잖아요. 몇몇 분들은 너무 마음으로 가까워요. 만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고 맨날 웃고 말아야 되고 맨날 폭만 하고 말아야 되고 그냥 그들의 그 스멜을 맡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 이제. 앙의 목사 스멜은 이거구나. 아, 뭐 아마 누군가 그거. 어쨌든 많은 목사님 만나면은 그분들 안고 이런 거 위에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와도 대화가 안 통해서 아마 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해준 사건이라고 믿어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해.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거기에 내가 아무리 최대한 말을 해줘도 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 깨닫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임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상대방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입담 가지고 내게 있는 지혜 가지고 내게 준비한 그 내용 가지고 상대방들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부활해서 또 다 찾아가잖아요. 부활해서 갔는데 다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또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신비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막 해가지고 대가를 받아낸 게 아니야. 그렇죠?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 빼놓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들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곰곰이 보면 이해도 갈 법한 얘기들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한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죄수복을 확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갈아입혀가지고 사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옷을 입히다는,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옷을 입히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나와요. 문득문득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신갑도 마찬가지고 의복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없다. 그것도 의복 얘기였어요. 따져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수복을 입고 있던 우리들에게 난 죄수복을 갈아입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 일을 그렇게 처리도 못했고 혹 금전적인 것이라면 그것도 내가 지불을 다 못한 상태인데 그걸 대신 다 속전집을 속죄해버리시고 대신해서 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리를 보고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표현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 우리는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생각보다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세밀하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의미를 담아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건 회복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싸움을 막 싸워서 많은 싸움들에 싸워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도 로마서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어떤 노력으로도 너희 구원은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또는 구원을 더 완벽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자체까지도 사실은 불신앙의 범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의 어떤 행동으로 이 구원을 더 진전 구원은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이것을 너의 공로로 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할 것은 네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보좌 앞에 항상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나가면서 주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그거밖에 우리에게 허용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는 복음이 커져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크게 계속 다가와야 더 크게 인식돼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을 막 키웠는데 복음이 작으면요. 이건 엄청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은 작게 보이고 믿음이 커지니. 그렇죠? 믿음 커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큰, 복음 자체는 그 자체가 원래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의롭다고 선포한 이 선포를 너희가 이 은혜의 선포를 은혜의 선언을 거기에 너희가 집중해서 그 은혜에 매어 달리고 그 은혜로 달려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로마서 나와 있는 바울의 시점이고 바울의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각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신서 전체에 나와 있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을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시도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확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왜?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야.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죠? 의롭지가 않은데 과거형이에요. 의롭다가 이미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포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이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죄인이지만 곧장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은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막 믿음에 싸우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확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 감사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특별히 당대 세계에 보면 이 길은 어마어마하게 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임이 은혜가 더해질 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크게 보여 우리 가는 길들이 편안합니다. 복음이 점점 작아지고 12강, 27강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복음이 안 맺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혹 로마서를 전장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가끔 TV에서 어느 이렇게 머리 깎으신 분이 있고 도포 입고 나와가지고 말씀 막 하는 분이 음성도 이상해요, 그분은.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보다 바울이 큽니다.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들어보면은 뭐 한국 동양학에 대해서 많이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교수님이신데. 김씨입니다. 근데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너무 혹할 정도로 그게 재밌어요, 보면 이게. 근데 기본적인 성경에 흐르는 그 계시의 정신, 계시의 그 흐름을 전혀 맥을 못 잡고 있고 전혀 계시가 안 됐음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표정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옆에 그냥 옆에 막 이렇게 침이 껴가지고 말씀 막 하는데 우린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서윤교 장로님한테 이렇게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여기서 뭐 70만 7km 되는 거리예요. 저쪽 파주 아주 끝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갔는데 뭐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이렇게 뭐 항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남기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하시고 간 우리가 더 위로를 받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또 계속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사실은 혼자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될 투병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응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상황이 좋다고 복음이 잘 들어오고 상황이 나쁘다고 복음이 잘 안 들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돈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새끼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남편 문제가 아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할 때가 많지만 생각을 잘 해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혹 그것이 환난이라면 그것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가야 될 부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식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하늘을 보고 죽음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근데 막상 그런 병원에 가서 병문안 딱 할 때마다 아 저게 믿음인데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후회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너 빨리 의로워져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거에 너무 큰 소리를 내면서 엄살을 떨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전에 먼저 엎어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미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것이 은혜의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돼야지 계속 뭔가가 불신자처럼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주신 그 의의가 그 구원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큽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져요. 어떻게 표현을 해 이 말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많은 관계와 괴계를 통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주저앉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또 많은 죄책 가운데 살게 함을 발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결코 송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신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 감사함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혼자 그 싸움들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그 구원의 진가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더 발견되어 또한 치유되는 응답들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셔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기뻐하며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정들을 두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며 당대 세계복음의 그 길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16개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다른 복음에 떠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